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는 절대로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 했다. 24시간 채널이 20개 넘게 생기고 선진국에 뒤처진 뉴미디어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것이라 장담했다. 3년 후 장밋빛 미래는 어디에도 없었고 문 닫는 회사들만 늘어갔다. 그래도 미래는 버릴 수 없었던가. 위성으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단다. 100여 개 넘는 새로운 채널이 또 생길 것이니 콘텐츠를 준비하란다. 위성은 저 우주로 쏘아 올렸지만 누구도 몇 년 동안 그 위성의 신호는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엔 이동 중에도 볼 수 있는 TV를 만든다고 했다. 새로운 수요가 넘쳐날 것이란다. 거실 TV를 벗어난 또 다른 시장이 열릴 것이라 호언했다. 몇 년 후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기업은 위성 발사 비용도 못 건졌다며 차라리 위성이 떨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나온 판에 연연하면 꾼이 아니듯 뉴미디어라는 도박은 끝을 몰랐다. 이번엔 정부가 벌여놓은 판에서 본전도 못 찾은 큰 손들이 다른 판을 깔았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방송이란다. 방송인지 통신인지 구분을 못 짓던 정부는 법까지 따로 만들었다. 인터넷 세상 속 꿈의 방송이 될 것이라 했다. 정부는 매번 새로운 일자리가 몇만 개 만들어지고 콘텐츠가 더 많이 필요하니 창의적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자들은 숱한 외국 사례를 뒤져 새로운 시장의 모습을 그려냈고 사업자들은 수백 장의 사업 계획서를 써냈다. 그러나 누구도 묻지 않고 누구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죽었을 때 그 거위를 키우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창의 인력이라 치켜세우며 만들었던 아카데미에 그 많던 수료생들은 어디로 갔는지 말이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화질 방송이 거실에 TV까지 가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는지, 수백 장의 사업 계획서에 숫자로 적어놓은 인력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방송 채널은 넘쳐났고 어디에서나 TV를 볼 수 있었으며 숱한 부가 서비스가 나열되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다. 20년 남짓 누구도 묻지 않고 누구도 말하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일자리 수 n분의 1이었던 사람들, 사업계획서에 수많은 표 중 한 칸에 들어갔던 사람들, 가입자 변동 추이 그래프에 꺾인 점을 만들었던 사람들, 디지털 전환율 1%를 높이기 위해 움직였던 사람들, 공정경쟁 확보 방안으로 바뀐 법률 한 줄에 생계가 걸린 사람들, 해피콜을 부탁하며 기억 속에 사라졌던 사람들, 가입 해지로 한바탕 싸웠던 바로 그 사람들 말이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다. 사기꾼 같은 회사를 고발한다며 목숨을 끊었고 100명이 넘는 이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으며 어처구니 없는 임금 삭감을 감수하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누구도 묻지 않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란다. 정부 부처는 다른 부처의 일이라며 고개를 돌리고 작업 지시를 내린 회사는 자기들이 사장이 아니라며 귀를 막는다. 학자들은 회사 매각 후 전망을 내놓으며 오지 않을 공정 경쟁만을 외치고 언론은 수많은 파업과 사고 중 하나라며 입을 닫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있었다고, 사람이 여기 있다고 알리려 한다. 최신 유행의 스마트폰, 인터넷, IPTV를 팔던 고객센터의 직원은 손으로 쓴 유서를 남기고 떠나서야 거기에 자신이 있었다고 알릴 수 있었다. 자신이 팔았던 그 인터넷으로 사람들에게 유서가 읽혔다. 거실 TV의 화면에서 방송이 나오게 만들었던 이들은 서울 중심가의 커다란 화면 위에 올라갔다. 당신이 편안한 소파에 기대어 보는 바로 그 TV 화면 뒤에 사람이 있다고 알리려는 듯 말이다. 지금 당신은 이 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책상 위 PC인가? 스마트폰인가? 아직도 그것이 물건으로만 보이는가? 당신이 쓰는 인터넷, 당신이 손에 든 휴대폰은 절대로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다. 묻지 않아도, 알고 싶지 않다 해도 그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부인하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보길 바란다. 당신이 보일 것이다. 기자는 묻고 듣고 쓰는 사람이다.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사실과 의견을 묻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 제대로 묻지도 듣지도 못했다.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야 할 사람들은 언제든 있었지만 말조차 걸지 못했다. 엿보고 엿듣기만 했다. CNM 사태 반년 동안 나는 적어도 기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판단할 수 있었다. 사모펀드의 최대 목적은 매각 차익이라는 상식을 알고 있고 서울 한복판 대리성비에서 반년 동안 노숙을 하는 해고자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해고자와 비해고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파업을 하는 현장 한복판에 서 있었던 덕에 판단은 어렵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CNM 사태는 불편 부당과 불각은 불가원 원칙을 지킨 유일한 현장이었다. 사실 CNM 사람들과 만나고 기록하는 내내 불안했다.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힘들고 슬퍼 보였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우리는 단단해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취재하는 동안 이곳이 바로 벼랑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다. 눈물 나는 사연이 많았다. 볼펜도 카메라도 기자가 없는 날에도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많았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해결하고 싶었다. 아니, 물꼬를 트고 싶었다. 물론 일개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사를 많이 쓰는 것뿐이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을 수십 번 반복했었다. 똑같은 말이라도 매일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했다. 2014년 5월에 시작해 그해 12월 말 끝난 CNM 사태를 취재하며 수십 건의 기사를 썼지만 절반 정도는 거의 같은 내용이다. 파업, 노숙, 점거, 단식, 고공농성. 사건은 이어졌지만 기자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욕심을 더 버렸다. 마이너 매체의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그들을 기록하고 작은 사실 조각을 발견하고 미디어스보다 더 큰 매체의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단독 기사를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욕심내지도 않았다. 기자들에게 기사를 좀 더 써달라고 부탁했다. CNM 사태는 많은 사람을 바꿔놓았다. 일개 기자가 바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은 땅을 딛고 싸웠다.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노숙하고 전광판 위에 올라 싸웠다. 정규직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 해고자와 같은 곳에 있었다. 또 그들은 누구보다 세월호 가족들과 가까이 있었다. 웬만한 현장에는 그들이 있었다. 투쟁 조끼는 낡을 대로 낡아 글자가 지워질 정도였다. 2014년, 이 사람들을 기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CNM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에 한 달 넘게 노숙 농성을 하고 있을 때였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을 8월 4일 인터뷰했다.
CNM은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다수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지만 사모펀드 투기자본의 인수합병이 다른 것은 투자 없이 단기간 수익을 위해 법질서와 관행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CNM의 반노동자 경영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투기자본은 고용과 시설 투자가 아닌 가입자 수만을 늘려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먹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자, 시청자의 권리뿐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 파괴된다.
그는 CNM 직접 고용 정규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이번 싸움은 전체 케이블 통신업계 노동, 원하청 문제이고 특히 공공재를 장악하려는 투기자본을 막는 상징적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CNM이 하도급 업체의 직장 폐쇄와 대량 해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투기자본 MBK 파트너스와 맥쿼리가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CNM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일단 투기자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투기자본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도망가는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특정한 행태를 보이는 자본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러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 사모펀드, 헤지펀드, 투자은행이다. 물론 일반 산업자본도 투자 경향을 띠긴 한다. 산업자본의 금융화, 금융세계화라고도 하는데 기업을 주식시장에 공개하고 나면 주식가치를 높이려 노동유연화와 인수합병 등을 진행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골드만삭스나 비슷하다. 물론 삼성은 휴대폰 등에 투자하지만 투기자본은 아예 그런 개념이 없다. 자본의 속성상 누구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실행한다. CNM 사태도 비슷한 걸 아닌가? 투기자본이 다른 자본과 다른 점은 무언가? 가장 큰 것은 반노동자 경영을 한다는 거다. 단기간에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기본 법질서와 관행을 무시하게 된다. 두 번째는 투기 대상이 우량기업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심지어 주류 진보에서도 사모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피아의 논리와 같다. 구조조정을 활성화해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투기자본은 우량기업을 거래한다. 우량기업의 생산성을 훼손한다. 이들은 부실기업을 회생시키지 않는다. 단기간에 현금 유동성 위기가 온 우량기업을 작전으로 먹는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높은 기업, 은행이나 방송 등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이 영역을 장악하면 단순히 그 시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부가 인허가 사업으로 유지하는 공공재가 무너지는 문제가 생긴다.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라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케이블 방송은 이미 사기업의 소유다. 투기자본이라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기업이 케이블 방송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할 필요는 없다. 케이블 방송이 공공재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유료 방송을 통해 본다. 문제는 CNM이 수도권 1위 사업자라는 것이다. 투기자본은 가입자 수를 높이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인다. 이게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매각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방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기자본의 일반적 폐해에다가 방송 장악으로 인한 문제까지 더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허가해줬다. 맥쿼리와 MBK, 두 회사가 만든 국민유선 방송 투자라는 회사가 있다.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다. 처음 CNN 문제를 접했을 때 주목했던 것은 불법성이었다. 국민유선 방송 투자가 전기통신사업자법, 방송법이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한 것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은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 당시 정부도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했고 정부 내 이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사모펀드가 CNM을 인수하도록 허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의 CNM 인수 방식이 차입 매수라는 것이다. 자금의 70%를 차입해서 인수했다. 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당연히 과도한 이자 비용 문제가 생기고 시설 투자와 고용을 등한시하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배당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투기 자본의 행태다. 차입 매수를 해서 흑자를 적자로 만든다. 사모펀드, 투기 자본으로 인한 폐해가 최대 100개라고 가정하면 CNM 사태에서는 이 100개 모두 발견된다. CNM은 하도급 업체의 직장 폐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동조합을 정리해 매각가를 높이려는 것으로 본다. 매각가, 즉 회사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 중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좋다. 정리해고로 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투기자본이 경영 위기가 아니더라도 정리해고를 열심히 하는 이유다. 정리해고를 할수록 주가는 상승한다. 그래서 집요하게 정리해고를 한다. 정리해고를 하고 외주화할수록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도 가져갈 이익이 더 생기게 된다. 특히 원 하청 문제가 심각한 케이블 방송 CNM 사태는 투기자본의 폐해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 CNM 정규직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만나보면 차라리 빨리 정리하고 떠나라라는 의견이 다수다. 2010년 파업이 끝난 뒤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실질 임금도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케이블 방송 점유율 규제가 풀려서 먹튀를 할 때가 온 것이다. 먹튀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저항 못하도록 밟아야 했고, 그래서 노사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대주주가 어떤 전략으로 매각할지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가 저항할수록 매각 비용이 늘어난다. 거기에 사회적으로 투기자본에 대한 비난까지 더해지면 누가 거래를 하겠는가?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완전 무력화하는 방법과 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후자는 위로금을 주고 주식을 주면서 먹튀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CNM 노조는 여기에 저항하고 있다고 본다. 투기자본은 먹튀 단계에 왔고 노조는 저항의 길을 택했다. 원하청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대의를 드는 순간 어떤 자본도 만만히 대할 수는 없다. CNM 경영진은 미래창조과학부 접대 자료가 폭로된 직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노조와의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주주가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주주가 문제다. 지금 CNM의 경영진은 매각 성공 보수를 받고 떠날 사람들이다. 투기자본이 장악한 회사의 경영진은 협상력이 없다. 먹이를 던져주면서 지시라면 짓는 영혼이 없는 노무관리 기술자일 뿐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원청이 아니라 대주주와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것은 왜 지금인가라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자금 압박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원금 상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빚을 갚으려면 현금화를 해야 한다. 배당을 하든가 분할 매각을 추진하든가 현금화가 필요하다. MBK와 맥쿼리가 왜 지금을 전면 매각의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노조 깨기 등 모든 전략은 거기에서 나온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 개별 노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최소한 산별 노조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총파업은 가능성이 없다. 결국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서 움직이게 해야 한다. 국회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정부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다. 여기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법과 제도로 먹튀를 막지 못하면 이런 일은 반복된다. 이 싸움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고용 문제만 이야기한다면 사회적 연대는 필요 없을 거다.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은 방송 공공성과 투기자본의 문제, 원하청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 내에서도 대표성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셈이다. 이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유료 방송 시장은 나날이 확장하고 있는데 직접 고용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굉장히 적다는 것이다. 둘째, 방송 시장이야말로 투기 자본이 노려볼 만한 시장이다. 만약 CNM 노동자들이 이번에 이긴다면 앞으로 투기 자본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2일 새벽 4시 50분, CNM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둘은 높이 20m, 너비 3에서 5m인 난간 없는 전광판을 농성장으로 삼았다. 전광판 위에 있는 임정균 씨는 해고 상태는 아니지만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농성을 해왔다. 새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고공 농성을 시작하기 전인 11일 밤, 아내에게 그곳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편지로 남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노조에 가입한 지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 같구나. 처음과는 다르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내 모습을 지켜봐줘서 고마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고 힘든 일, 괴로운 일 있을 때면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해주는 당신이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어.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을 말하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해.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많이 놀라고 힘들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말고는 없다는 생각에 결정하고 하는 거라 이 못난 남편 이해해줘. 오빤 아직도 강하고 강하잖아. 사실 많이 두렵다.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떨리기도 하다. 하지만 해고 대우들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회사에 대한 원망보다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 같대. 젊은 시절 회사를 위해 누구보다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별로 필요 없어서 버려진 것 같다고 많이들 아파해. 무슨 회사가 이럴까? 어떤 회사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109명이란 사람들을 해고해놓고 5개월 넘게 노숙하는 사람들을 향해 배가 덜 고픈 것 같다고 말하는 회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답답하고 욕이 나온다. 요즘 더욱더 심해진 것 같아. 해고 대우 사람들과 만나면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해고 대우 사람들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존경한다고 멋지게 얘기하고 희망도 주고 싶고 이길 수 있다고 확신도 줘야 하는데 그냥 해고 대우들 앞에 서서 말을 하면 목이 메고 눈물이 먼저 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도 있지만 어느새 해고 대우들도 내 가족같이 된 것 같아. 이들의 힘든 하루하루와 아픔이 막 전해져 와서 하루하루가 너무 아프다. 이런 선택을 한 나를 이해해 줘. 난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의 해고 동지들이 점점 추워지는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매일매일 하루가 지옥이다. 아이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아빠, 좋은 아빠, 당신 옆에서는 든든한 배우자,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직원이 되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 한 구석은 계속 망가지고 있었나 봐. 내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도 되나 하고. 내가 정말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해고 동지들을 처음처럼 생각 안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며칠이 될지 얼마나 있을지 지금은 알 수 없어.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내려올지 아님 어찌 될지도 모르겠다. 술을 먹어도 잠이 안 와. 너와 애들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이쁜 우리 똥강아지에게 너무 미안하고 매일 아빠 일찍 들어와 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당분간 못 들어온다고 차마 말을 할 수 없더라. 당신에게 말하면 너무 놀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결정하게 된 건 다시 한번 미안해. 그냥 애들이 아빠 왜 안 들어오냐고 하면 좋은 회사 만들기 위해 당분간 못 들어온다고 잘 말해줘. 미안해. 항상 부탁만 해서. 이제껏 나랑 살면서 좋은 거 만난 거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만 시킨 못난 남편이라 점점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말이야,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는 건 알지? 그건 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고 내려오게 되면 크게 말해줄게. 사랑해 라고. 2014년 11월 11일 못난 남편이.
TV를 켜면 멋진 삶이 쏟아집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 위가 아니라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타워 팰리스, 긴 담으로 둘러싸인 높은 곳에 있는 저택에서 펼쳐집니다. 이들과는 다른 높은 곳에 올라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전광판 위에 올라간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서울의 풍경은 어떨까요? 그들이 올라간 자리보다 더 높이 솟은 빌딩들을 바라보며 자야 하는 밤은 어떨까요? 흰 눈을 몸으로 맞아야 하는 새벽은 어떨까요? 거리에서 지새우는 이들에게도, 전광판 위에 올라간 이들에게도 겨울은 길게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겨울이 따뜻하기를 희망하며 이곳에 불을 놓습니다. 승리!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고지 포럼.
땅 딛고 싸우기. 박장준, 차재민, 북콤마.